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또한 그것을 거스릴 자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나이다. 오늘도 단에 연약한 설교자가 섰사오나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세기 종교 개혁 때에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제세례파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아미시나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들이 제세례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그 오류를 지적하면서 더 철저한 개혁을 시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나치게 많이 나아가 급진적인 그런 개혁파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그룹의 독특한 특징은 이 그룹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세례파라 영어로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살아있는 채로 거꾸로 매달아서 강 다리에 산채로 수장을 시키는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제세례파들을 핍박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로마 그 제국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초대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한가운데는 제세례파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세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세례를 한 번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또 다른 한쪽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너무 경시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성례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서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옛 언약의 표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세례는 새 언약의 외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 바울의 서신에 잘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인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와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가 없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와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시면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옛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새 언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정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다음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새 언약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보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은혜들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지하고도 엄숙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십자가의 그 피로 이것을 인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로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왔음을 또한 동시에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구속의 약속을 구두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시적인 표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로서 그것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표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표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 자녀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장차 믿음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 세례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이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은혜의 표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람들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죠. 이것은 물속에 잠글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찬송 가운데서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1500년 이상 침례의 방식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례 방식 이외에 뿌리는 것, 영어로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물을 뿌리는 것. 오늘 유아 세례에서도 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구약의 많은 정결의식에 보면 물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더러움을 입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가 더러움을 씻을 때 물을 부어서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붓듯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잠시 침례교가 침례만을 방식하는 그 주장을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침례만이 참된 세례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침례만이 합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세례, 침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뱁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물속에 잠궈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문학에서 뱁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잠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이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 70명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고 그 70인역에 보면 레위기 14장 6절에 이 뱁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 6절을 개역성경은 찍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의식에는 새 두 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서 피를 질그릇에 담고 다른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적셔서 문둥병자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의 새를 죽여서 질그릇에 담을 때 피가 얼마나 나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가 다 잠길 수 있을 정도의 피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렸을 때 새를 많이 잡아봤는데 피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신히 새를 묻힐 정도의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뱁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만이 합당한 세례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 침례 교회의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해서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붓든지 세례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지 성인이 푹 잠길 정도의 그와 같은 충분한 물을 광야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해석들을 볼 때 오직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 방식이라고 말하는 침례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가라고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주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분명한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도 없지만 금지 명령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장로교단은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목사님들과 시행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목사 개인이 결정하도록 각 교회의 목사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철 형제 정현 자매가 우리 콜롬비아의 외근어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목사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목사에게 가서 유아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우리 교단은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금하지도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세례가 믿음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순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 유아들에게 왜 세례를 베푸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세례에 대해서 서술한 그 부분이 총 12개 있는데 이 12개 사건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은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중생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나이까지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동일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와 세례 모두가 언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할례와 세례 모두는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믿음의 표라고 주장하는데 할례도 믿음의 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할례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에 인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인이 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다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신앙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의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던 것처럼 할례의 전제 조건도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만일 어떤 유아가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표를 받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표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누가 유아들에게 믿음의 표를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믿음의 표를 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믿음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대단한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의 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 표를 어렸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 케이스를 찾기 힘든 이유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1세대 개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죠? 고넬료의 부모가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죠. 이방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1세대니까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성인 때에 다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케이스를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같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방인들이 신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논증이 하나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전히 신자의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태어났던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표를 시행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규례가 폐지됐다면 신약 성경 어디엔가 유아 세례를 금지하라고 하는 언급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계속 시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이삭에게 할례를 하라, 어린 야곱에게 할례를 하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까지 그 표를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 표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믿음의 표를 주라고 하실 때 그 표를 주는 것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애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세례 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황급하게 두 아들의 할례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중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서 성인 세례까지 뭐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냐? 그 말은 맞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못 받아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은 각 사람의 개인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물질적인 그 소유를 따져서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참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현실은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어서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고민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 번민하며 감사가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지파마다 달랐어요. 불순종하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조차도 누리지 못했고,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충만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패배함이 없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 개인의 신앙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의 신앙에 그리고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 축복과 또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극히 사소한 말씀도 신실하게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오늘 유아세례 가정에 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생 부모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희철 형제 가정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